조지식이 낙 49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죄와 죄들에 대해서 좀 구분을 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그때 이제 로마서 1장부터 8장 이야기하면서 1장부터 5장 11절, 그다음 5장 12절부터 8장까지 두 부분으로 우리가 좀 나눠볼 수 있다. 그래서 앞부분에는 죄들에 대해서 이제 주로 이야기를 하고, 뒷부분은 죄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그런데 이제 공교롭게도 이제 앞부분은 칭의에 대한 거고, 뒷부분이 이제 성화에 대한 그런 거거든요.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칭의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죄들하고만 상관이 있는 거고, 성화는 죄하고만 상관이 있는 거냐, 이렇게 이제 오해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서, 그 내용을 제가 잠깐 설명을 좀 드리고, 그리고 오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가셔서 마태복음 1장 21절 이렇게 보시면은 그럼 예수님의 이름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의 그 뜻은 그분께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해 준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죄들에서. 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대로 마태복음 26장 28절 가서 보시면 이제 27절부터 잔을 집으사 감사를 드리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다 그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려고, 개역성경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그랬는데,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나의 피, 곧새 상속 언약의 피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가 죄들의 사면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이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누가복음 24장 47절에 가서 보시면 뭐라고 또 말씀하셨냐 하면 이같이 기록되었은즉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셋째 날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는 것이 마땅하며 또 회개와 죄들의 사면이 그의 이름으로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들 가운데 선포되어야 하리라. 죄들의 사면이 선포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에 따라서 사도행전 2장 38절, 5장 31절, 10장 43절, 13장 38절, 26장 18절 계속 가서 보시면 사도 바울이 온 세상에 다니면서 선포한 것이 죄들의 용서와 그다음에 죄들의 사면을 선포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로마서 같은 경우에 이제 또 들어와서 보시면 로마서 3장 25절에도 하나님께서 그분을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한 화해의 허물로 제시하셨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참으심을 통해 과거의 죄들을 사면하심으로써 자신의 의의를 밝히 드러내려 하시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죄라고 하는 것은 죄의 성 아니면 죄들이라고 하는 이런 그 열매들이 생기게 만드는 뿌리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온 세상에 다니면서 지금 전하라고 하는 건 죄들의 사면을 전하라고 하거든요. 죄들의 용서를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자체는 뭐냐? 예수님의 피로 죄라고 하는 그 뿌리 자체가 완전히 제거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칭의라고 이야기할 때는 이미 죄와 죄들의 문제가 다 해결이 된 거다. 예.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죄와 죄들의 문제가 다 해결이 돼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는 하나님의 아들로 보시는 거예요. 죄가 많이 있었지만, 죄가 없다고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로 죄가 없다고 하나님 편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불러주셔서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줬다. 그렇게 얘기해도 되는 거고, 죄가 해결이 되니까, 죄로 말미암아 나오는 죄들이라고 하는 그런 열매도 칭의를 통해서 해결이 된 거다. 그런데 그건 하나님 편에서 볼때 그렇고, 우리 지금 육신을 입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 편에서 볼 때는 이 안에 옛 본성과 그 다음에 새 본성이 둘이 치열하게 지금 갈등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죄라고 하는 이 죄성을 완전히 박멸한다고 하는 것은 사람 편에서 그거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저와 여러분이 죄의 본성이 남아 있기 때문에 죄들을 짓는 겁니다. 죄들을.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부터 8장까지 얘기하는 거는 그 죄, 우리 속에 남아있는 죄를 짓게 만드는 그 죄, 죄성, 그렇죠? 죄의 뿌리, 그거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은 것으로 처리를 하라고 얘기를 하라. 그래서 이제 그 성화 문제를 이야기하면서는 그 죄라고 하는 그런 문제를 5장 12절부터 8장까지 이제 다루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내용을 기억을 하시면서 칭의가 이루어질 때는 죄와 죄들의 문제의 두 가지가 다 이루어진 거다. 다 해결이 된 거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고,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우리가 그래서 의로운 사람이다. 그런데 육신을 입고 있는 한은 죄성이 완전히 박멸되는 그런 일은 없다는 거죠. 이 육신을 입고 있는 한. 그런 차원에서는 아직 죄의 뿌리가 남아있고, 그것 때문에 죄들이 나오는데,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10절과 같은 그런 그 구절에 나오는 죄와 죄들을 구분하지 않고, 소위 이제 구원파라고 하는 그런 교회에서 가르치듯이 죄사함, 거듭남의 비결, 이렇게 해서 죄가 일단 한번 사해지면 말 그대로 죄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걸로 생각하는 거,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내용을 이해를 하시고, 이제 이번 장, 이제 49쪽부터 시작되는 게 이제 구원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원 안에 우리가 여러 가지 용어가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이제 목회를 하실 분들도 있고, 성경 교사를 하실 분들도 있고 해서 구원이라고 하는 그 안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그런 그 용어를 정확하게 정의를 내려서 저와 여러분이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해요. 이 안에 물론 우리가 다루게 될 칭의가 있고 또 성화가 있어서 그 부분에 가서 이제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49쪽에서는, 49과에서는 이제 구원이라고 하는 걸 이제 다루는데, 지난주까지 우리가 죄를 다뤘잖아요. 그렇죠? 죄를 지으면 내가 잘못했다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사실 부모 자식 간에도 또 부부 간에도, 친구 간에도 이거 제일 말하기 어려운 그런 말 중에 하나가 내가 잘못했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친한 사람들끼리도 말하기가 어려운 말이 내가 잘못했다. 이런 말인데, 사실 하나님께 그 말을 해야 되는 게 그게 인간의 본분인데, 그걸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영어로는 salvation,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salvation, save라고 하는 그런 단어에서 salvation. 이거 참으로 이제 귀중한 그런 단어입니다. 자, 그럼 먼저 구원의 의미가 뭐냐. 먼저 그 단어의 의미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히브리 말로 구원은 예샤라고 이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예샤. 이거는 뭐냐 하면 뭐가 이렇게 묶여 있는 그런 상태에서 그거를 해방시켜서 자유를 주는 그런 개념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샤하고 예수하고 좀 비슷하죠? 예.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예샤라고 하는 말은 곧 여호수아, 그 다음에 예수라고 하는 그 말의 어원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주는 나의 구원이시여. 그렇게 얘기할 때 그게 주는 나의 예수시여.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말이.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그분께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 말 자체가 구원 자체, 그말 자체가 예수님을 가리킨다. 그 내용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그리스 말로는 구원이라고 한 말이 소테리아. 이렇게 이제 돼 있어서 이거는 고치는 것, 회복시키는 것, 구조하는 것, 그 다음에 번영을 가져오는 것 등을 이제 뜻합니다. 그래서 구원이란 단어, 뭐 구원해준다, save라고 하는 단어 빼고 salvation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성경 가서 총 찾아보면은 164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총 32개 책에서 언급이 되는데 구약의 경우 16개 책에서 119번이 나옵니다. 또 신약은 16개 책에서 45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구원이라고 한 말이 어디에 나오냐? salvation이라고 한 말이 창세기 49장 18절에 이제 나오는데 거기 가서 한번 구원이 어떻게 쓰였는가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이집트에 내려가서 거기서 이제 죽기 전에 자기의 그 열두 아들을 축복하는 그런 그 대목이 여기 나오는데 17절, 그 다음에 18절은 자기 아들 중에 하나인 단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18절에 가서 보니까, 오 주여, 내가 주의 구원을 기다렸나이다. 이게 신약, 구약 성경에서 처음 구원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그런 대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어디서 나오냐 하면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 나오는데 이것도 또 의미가 있으니까 일단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 1절 가서 보니까 이 일들 뒤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많은 사람들의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존귀와 권능이 주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게 처음 언급될 때하고 맨 마지막 언급될 때 또 이제 중간에 여러분이 이제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구나. 그 내용을 저와 여러분이 금방 미루어서 이제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시편 3편 8절 좀 몇 구절 이제 좀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3편 8절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하면 구원은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의 복이 주의 백성 위에 있나이다. 셀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아, 구원이 하나님께 속해 있구나. 27편 1절 가서 보니까 주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그렇죠? 아,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구나. 시편 51편 12절에 가서 보니까 또 다윗이 뭐라고 또 이야기하느냐 하면 주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게다 뭐하고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하고 상관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처음 구약 성경 처음부터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시편, 그 다음에 계시록까지 이렇게 쭉 여러분이 살펴보시면 구원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 내용을 금방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구원이에요.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로마서 1장 16절, 우리가 이제 가서 신약 성경에 와서도 이제 보니까 뭐라고 이제 기록이 돼 있냐 하면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그렇죠?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권능이다. 이 복음의 소식, 복된 소식이 그걸 다루는 거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걸 종합해 볼때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그 구원을 말씀해 주는 그와 같은 좋은 소식을 우리가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구나. 우리가 금방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10장 또 10절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돼 있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구원. 이걸 지금 우리가 복음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구원이 내포하는 그런 의미를 가서 보니까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구원받아야 할 자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구원받을 자들이 없는데 하나님이 구원이 내게 속했다. 그렇죠? 내가 어떤 사람을 구한다. 그거 말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을 자들이 있기 때문에 성경이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가서 살펴보니까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 다 죄병을 앓고 있고,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 길을 벗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픈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고, 또 억울하게 고소당한 사람에게는 변호사가 필요하며, 물에 빠진 사람에게는 그 사람을 건져내줄 구조 요원이 필요하고, 또 길을 잃은 사람에게는 길을 안내해줄 인도자나 안내자가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죄인에게는 죄 문제를 해결해 줄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구원이 성경에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사람들이 길을 잃느냐? 첫째,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에게 창조주가 있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창조 세계를 통해서 보여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1절이라든가 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시편 8편 거기 가서 보니까 다윗이 밤에 하늘을 쳐다보면서 거기 해와, 달과, 그 다음에 별과, 그 엄청난 수의 그런 것들을 보게 될 때, 사람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시고 그를 마음속에 두십니까? 그렇죠? 도무지 알 수가 없다는 거, 저렇게 크고 많은 그런 것들이 있는 가운데, 어떻게 사람이 이 먼지만도 못한 이런 존재, 여기를 하나님이, 이 땅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이 땅에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느냐. 그래서 로마서 1장 19절에서도 20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제 동일한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사람들 속에 분명히 드러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것을 보이셨느니라. 왜 그래요?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하나님의 그 파워,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신격, 하나님 아니면 이런 일들을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 수많은 그 별들을 만들고 하는 것. 이건 세상의 창조 이후로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들을 통해 깨달아 알수 있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느니라. 변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길을 잃는 그 이유는 너무나 명백한 이런 그 창조 세상과 창조의 이런 그 신비를 매일같이 경험하고 눈으로 보고 체험하면서도 창조주가 없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여기 21절에 있는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그분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린다는 거예요. 또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자기들의 상상 속에서 허망해지고 헛된 꿈을 꾼다는 거예요. 어떻게 꿈을 꿔요? 무생명에서 생명이 나오고, 그렇죠? 아메바가 시간이 오래되면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들의 상상 속에서 허망한 것들을 그렇게 만들어내고, 그래서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들은 스스로 지혜 있다고 선언하나 어리석은 자가 돼서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 없어질 사람의 어떤 형상이나 새 형상이나 짐승 형상이나 나무 형상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거기다 대고 절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 둘째, 하나님 이렇게 창조 세상 통해서 자신을 알려주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의 양심 속에 하나님을 알 만한 걸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그만 아이도 태어나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으면 선과 악을 스스로 구분할 줄 안다는 거예요. 이 일을 하면 엄마한테 매를 맞겠구나. 그렇죠? 예. 이 일을 하면 어머니에게 칭찬을 받겠구나. 뭐 등등 해서 여기 가서 보니까, 율법 밖에 있는 자들. 그러니까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율법 안에 있는 자들인데, 율법 밖에 있는 그런 자들도 양심 속에 하나님의 법이 이렇게 새겨진 채다 태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창조주가 계신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2장 15절 가서 보니까 이런 사람들은 또한 자기 양심이 증언하며 자기 생각들이 서로 고소하고 변명하는 가운데 자기 마음속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를 보이느니라. 예,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뭐 잘못하면 그냥 안에서 싸우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이 자기 생각들끼리 싸우는 거, 너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어때? 그러면서 싸운다는 거예요. 이게 양심이, 우리 가운데. 예, 또 이렇게 이제 돼 있고, 또 어떤 일이 있냐. 세상과의 관계로 인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이 길을 잃는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가서 보니까, 1절에 가서 보니까 아주 유명한 말씀 있죠? 그분께서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느니라. 과거에 이렇게 눈 뜨고 지내고 걸어 다니고 다 그랬는데, 예수님 믿기 전에 죽었다는 거예요. 왜 죽었냐? 지나간 때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범법과 그 죄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으며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고 지금의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을 따라 걸었느니라.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세상을 따라 걷고, 그 다음에 마귀와 이런 관계를 맺으면서 걸었기 때문에, 그래서 길을 잃었다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죄 때문에 또 길을 잃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죠. 전도서 7장 20절 말씀 가서 보시면, 구약 성경에도 무엇이라고 기록이 돼 있냐.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은 땅 위에 하나도 없느니라.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예. 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대로 예레미야 17장 9절 가서 보면은 무엇이라고 이제 기록이 돼 있냐. 이렇게 기록돼 있습니다. 9절,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수 있으리요? 그러니까 필사적으로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마음은 극도로 얘기한 게 영어로 desperately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그거는 필사적으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죄를 지으려고 마음이 필사적으로 노력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길을 잃은 이유가 이런 것들 때문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그러면 구원이 내포하는 의미 첫째, 구원받아야 될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둘째는 그러면 구원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있기 때문에 구원이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구원할 능력이 있는 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분은 어떠한 분이어야 되냐? 첫째,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일단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구원을 시켜주고 싶어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빠졌어요. 저 사람을 건져주고 싶어요. 근데 내가 수용을 못해요. 그거 어떻게 건져줍니까? 못 건지죠. 맞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구원자가 있다 하면 그 구원자는 이 죄에 빠져있는 이 죄인들을 구원할 능력이 일단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뭐가 있어요? 있어야 되냐? 구원시켜줘야 되겠다는 의사를 가져야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내가 수용을 잘해도 저 사람을 건지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구원이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맞죠? 예. 그래서 이러한 조건들이 맞아야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의 원천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데, 바로 그 예수님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고 우리에게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장 20절. 이제 우리 안에서 일하는 권능에 따라, 파워에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 이상으로 심히 넘치도록 능히 행하실 분에게, 곧 그분에게 영광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교회 안에서 모든 시대에 걸쳐 끝없는 세상까지 있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일하는 파워가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 이상으로 심히, 그렇죠? 넘치도록, 그다음에 어떻게 능히 행하실 수 있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아유, 어떻게 그 일을 할수 있을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심히 넘치도록 능히 행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께서 친히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구조하실 수 있느니라. 능력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그분은 구원할 의사가 있으시다는 겁니다. 구원할 의사. 마태복음 8장 2절에서 이제 3절 가서 보니까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그분께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정결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그렇죠? 내가 원하노니 너는 정결할지어다 하신즉 곧 그의 나병이 정결하게 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능력이 있고 또 하실 의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있는 말씀 하나만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가서 보니까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보세요.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아무도 모두 절대적인 말이잖아요. 맞습니까? 예, 아무도 모두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가능하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이 예수님이 바로 구원의 원천이시다. 구원의 원천. 그래서 구약 성경 말라기 바로 전에 끝에 가서 보시면은 스가랴가 있어요. 스가랴 9장 9절에 가서 보니까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오 예루살렘에 따라 크게 외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느니라. 그분은 의로우시고 어떻게 돼 있어? 그 다음에 구원을 소유하시며, 예수님은 구원 자체를 소유하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이름이 예수라고 성경이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장 68절 잠깐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돼 있냐.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자신의 백성을 돌아보사 구속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자신의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 과거에는 이 뿔이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면 위대한 걸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의 뿔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다윗의 후손으로 세워주셨다고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예수님이 구원의 원천이 되시고 예수님이 권능이 있으시고 예수님이 의사가 있으시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고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아야 될 필요가 있는 그런 존재다. 성경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구원의 거짓 소망에 대해서 이제 잠깐 이야기하겠습니다. 거짓 소망. 어떤 사람들은 많이 교육을 받으면 그러면 구원받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잘 모르니까 그렇지. 이렇게 의사도 되고 박사도 되고 뭐 기술사도 되고 변호사도 되고 공부를 많이 하면 그러면 구원받지 않겠느냐.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가서 보시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훌륭한 율법 박사가 나와요. 훌륭한 치리자가 나와요. 그런데 이 사람은 두 번 태어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교육받는 것으로 여러분과 제가 구원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랍비 중에 한 사람이 가말리엘이에요. 그 가말리엘의 발밑에서 율법의 모든 것을 따지자 보면 의로운 것이 가득 넘쳐서 의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교육을 그렇게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의 그 구약 성경 그거를 달달달달 외워갖고 하나님의 율법을 외우라 그러면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교육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어땠어요? 구원을 못 받았어요. 구원을 못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가서 보니까 누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 아 교회 회원이 되면 그럼 구원 받는 거 아니냐.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고 교회 회원 되면 구원 받는다고 일반 교회에선 많이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니고 십일조 생활하고 새벽기도를 하고 무엇을 해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구원이 무엇이고 구원자가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면 입교다 세례다 집사다 권사다 장로다 목사다 아무 소용이 없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행, 착한 일을 많이 하면 되지 않겠느냐.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 중에 누가 있어요? 고넬료가 있어요. 사도행전 10장에 가서 보시면 고넬료가 있습니다. 그가 이 백성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많은 구제 사업을 하고 회당도 지어주고 선행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때까지 구원을 못 받았어요. 베드로를 요파에서 데려다가 그 베드로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비로소 그때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행을 우리가 아무리 많이 해도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절대적인 이 거룩하심이라고 하는 그런 그 기준에 비하면 저와 여러분의 선행은 더러운 걸레 누더기와 같다고 이사야서 64장 65장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어떤 분은 침례 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세례 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목욕탕에 가서 아무리 때를 밀고 닦아도 구원 못 받습니다. 근데 겨우 이렇게 물을 조금 뿌리거나 물속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는 걸로 우리의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다 그러면 그럼 뭐 수천 번 들어갔다 나와도 되죠. 그런데 그런 일은 불가능하다. 또 어떤 분은 환경이 나빠서 그런 거 아니냐. 좋은 환경에 가서 살면 그러면 구원 받지 않겠느냐. 우리의 첫사람 아담과 이브가 우리가 알고 있는 환경 중에서 제일 좋은 환경에 살았습니다. 맞습니까? 네. 근데 어땠어요? 죄를 졌어요? 안 졌어요? 죄 졌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시면 이제 재림하시면 이 땅에 무슨 왕국이 이루어져요? 천년왕국이 이루어져요. 에덴 동산과 똑같이 마귀가 다 갇혀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사람을 유혹하지 않는 그런 때가 천년 동안 이루어져요. 얼마나 좋은 환경이에요. 근데 천년이 끝날 때 보니까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대적하게 돼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환경이 좋으면 죄를 안 짓고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다 준수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율법을 다 준수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야고보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율법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라도 어기면 하나님의 율법 전체를 어긴 거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법을 내가 다 지켰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 지켰습니다. 그렇죠? 또 어떤 분은 입교하면 되지 않습니까? 또 천주교인들은 영세 받은 이후에 나중에 성인이 돼서 견진성사 그거 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또 죽을 때 병자성사 여기 천주교 신부가 와서 노자성사라는 걸 하죠. 천국길 잘 갈 수 있도록 노자돈을 이렇게 줘서 보내는 그게 노자성사예요. 그걸 하면은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성경은 NO 아니라 그러는 거예요. 황금률에 따라 이 세상의 모든 법을 잘 지키고 남에게 해코지 안 하고 착하게 제가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성경은 그걸 다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성실해도 아무리 진실해도 아무리 신실해도 그것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 그래서 유명한 찬송가가 울어도 못하네. 그렇죠? 눈물 많이 흘려도 안 된다는 거예요. 힘써도 안 된다는 겁니다. 뭐로만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된다는 거예요. 헌금과 십일조 아무리 많이 해도 예수님이 없으면 구원이 없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고 정치, 종교, 결사 모임 미국 가서 같은 데 가서 보시면 몰몬도 있고 여호와의 증인도 있고 또 미국에는 프리메이슨이라는 게 있어요. 일루미나티 조직이 있어요. 그렇죠? 뭐 이런 조직에 들어가서 뭔가 선한 일을 하고 창조 전체 온 우주를 다스리는 그런 창조주를 섬긴다고 비밀 결사 모임 뭐 별걸 다 해도 예수님이 없으면 그런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구원의 방법은 이 성경 시대를 크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율법이 있기 전의 시대가 있고 율법이 존재하던 그런 시대가 있고 그 다음 율법 이후의 시대가 있다. 시대마다 구원이 다르다. 이거 큰 이단입니다. 시대마다 구원받는 방법이 다르다. 이거 큰 이단교리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을 구원하는 방법이 유일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오직 뭐로만 이루어지냐? 피로만 이루어져요. 근데 어떤 피로만 이루어지냐? 죄 없는 피로만 이루어져요. 반드시 피를 흘리고 그 피를 뿌려야만 그래야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내 교수형에 처해져서 피를 흘리지 않고 그냥 죽으셨다.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피를 흘리고 그 흘린 피를 뿌려야 그래야 구원을 받아요. 죄 없는 피가 돼야 돼요. 피를 흘려야 돼요. 그 다음에 피를 뿌려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출애굽기 12장 가서 보시면 어린 양을 죽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우슬초에다가 그 피를 묻혀갖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문이 있으면, 그렇죠? 문의 두 기둥과 여기 인방에다 갖다가 뿌려야 되는 거예요. 영어로 스트라이크 하라 그랬어요, 스트라이크. 내려쳐야 되는 거예요. 내려쳐요. 그럼 내려치면 어떻게 피가 가서 쫙쫙 거기 문에 붙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돼야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양을 죽여도 소용이 없어요. 반드시 거기다 갖다 내려쳐야 되는 거예요. 뿌려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구원은 오직 인격체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인격체. 그래서 과거 구약 시대에는 짐승이 죽었어요. 그 짐승은 인격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잠시 죄를 덮는 그런 역할만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가서 보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 사도 바울이,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느니라.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없었고 예수님 오신 그 이후에도 없었고 오직 예수님 외에는 사람을 구원할 그런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또 성경 전체를 통해서 처음 구원받은 아담부터 시작해서 맨 마지막에 구원받을 자까지 구원은 오직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은혜. 은혜는 뭐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 은혜로만 가능하다. 근데 그 은혜는 또 어떻게 와요? 믿음에 의해서만 은혜를 수용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데 어떻게 해요? 믿음을 통해서만 내가 수용하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만. 예. 그 다음에 이 은혜는 구원자의 화평과 함께 온다. 그래서 이 은혜를 소유하고 이 믿음을 소유하게 되면 그러면 따라서 뭐가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화평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예. 이게 예.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해요? 피를 통해서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은혜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예, 어떻게 화평과 더불어 구원이 온다는 거예요. 이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가 다 같습니다. 예, 러크맨이나 어떤 러크맨 추종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구약시대에는 예, 믿음 플러스 행위가 있어야 되고 예, 환란기에도 믿음 플러스 행위가 있어야 된다. 예, 그거는 이단교리입니다. 예, 그건 하나님 알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 앞에 가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99% 했고요. 제가 거기에다 1%를 더해서 예, 하나님이 99%, 제가 거기다 1%, 예, 이렇게 해갖고 100을 만들어서 제가 왔습니다. 할 사람이 이 창조물 중에 어느 한 사람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 신성모독이죠.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구원에 관한 이런 교리가 잘못되면 이 전체 성경 보는 시스템이 달라지게 돼요. 그러니까 구원은 오직 100%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예,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구원사역에 어떻게 개입을 하시는가 예, 성경을 통해서 예, 잠깐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미리 보시고 사람을 예정하세요. 이제 이 미리 보시고 사람을 예정하는 걸 예지예정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를 선정하시고 선택해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미리 하심이에요. 하나님은 복음이 이렇게 전달될 때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받아들일지 않을지를 하나님은 창세전에 미리 아세요. 그 미리 아시고 받아들일 사람을 미리 정해놓으신다고. 아, 전 받아들이는구나. 저건 구원이구나. 선택받은 자로 정해놓으시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죽을 때까지 저 사람은 안 받아들이는구나. 하나님 미리 아세요. 전지전능하기 때문에. 그거에 기반해서 그래서 사람을 예정하고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아들의 형상과 똑같게 되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런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의롭다 하시고 맨 마지막에는 아들처럼 영화롭게 하시는 그런 일을 하시면서 결국 아버지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시기 위해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십니다. 그러면 아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냐? 아들 하나님은 아버지가 누군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쳐주시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 아버지예요. 예. 그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아버지. 그 아들은 어떤 일을 하시냐? 길 잃은 자를 찾으세요. 그러니까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은 길 잃은 사람만 갈 수 있어요. 의인은 못 가요. 이 땅에서 나는 의인입니다 주장하는 사람은 천국에 못 가요. 우리 예수님께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아니하고 죄인을 불러 회개에 이르게 하려고 왔다. 죄인을 찾으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어떻게 하세요?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기 몸을 대속물로 내어주신다는 거예요. 자기 몸을 대속물로 내어주신다. 이렇게 해서 대속물로 내어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아버지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는 그 공의, 하나님의 그 공의가 만족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 그 공의를 만족시키는 그런 일, 그거를 화해 예물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화해 예물을 아들이 아버지를 위해, 아버지께 우리를 위해서 드렸다는 겁니다. 그럼 성령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냐?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확증해 주세요. 말씀에게 들어오게 될 때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확증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겁니다. 또 구원받은 이후에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오직 예수님만 영화롭게 하는 그런 일을 하게 한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은 구원받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시고 구원받은 이후에는 우리에게 성령님의 충만을 주시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이제 항상 컴바인이 된다. 자, 그러면 구원은 어떤 종류, 어떤 게 구원이냐? 구원 대단히 중요한데 값으로 살 수 없다는 겁니다. 값으로 살 수 없어요. 자, 시편에 있는 말씀 제가 일단 하나 읽어드릴게요. 야, 이 구약에도 그런 내용이 있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시편 49편 한번 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49편 7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6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자기 재물을 신뢰하고 자기의 많은 부를 자랑하는 자들 중에 어떤 방법으로든 자기 형제를 구속하거나 그를 위해 하나님께 대속물을 바쳐서 그들의 혼을 구속한 일은 귀중하며 그것은 영원토록 멈추어 있도다. 그가 여전히 영원토록 살게 하며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할 자는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재물이 아무리 많고, 예, 명예가 아무리 많고, 뭐가 많아도 자기 형제를 구속할 사람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그들의 혼을 구속하는 일은 매우 귀중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할수 없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귀중하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가서 보시면 성경은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하나는 하나님의 창조를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창조는 창세기 1장과 2장에 끝이 나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는 뭐예요? 이 창조한 이 사람이 타락하기 때문에 구속사역을 이루시키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자, 그런데 이 창조는 하나님이 뭐로 하셨다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뭘로 하세요? 말씀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예, 여러분이 창세기 1장 3절 시편이라 가서 보시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구속, 아니면 구원은 하나님이 뭘로 하시냐? 하나님의 팔로 하시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말씀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뭘로 해요? 그분 자신의 피로 한다는 거예요. 그 어느 게더 쉬워요, 여러분? 말씀으로 하는 게 쉬워요? 아니면 피를 흘리고 죽는 게 쉬워요? 그래요. 그래서 이 창조 사역보다 구속 사역이 사실은 더 값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이건 말만 하면은 별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그 일은 말로다가 되질 않아요.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스스로 피를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구원이 귀중한 거다. 귀중한 거다. 그렇게 지금 성경이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구약에서의 구원의 예표 사건이 많이 나옵니다. 예,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유월절 출애굽기 12장, 민수기에 나오는 놋뱀 사건 다 아시죠? 그렇죠? 또 제도론 안식일이 있어요. 안식일.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안식. 죄 없는 그런 안식에. 그 외에도 어린 양도 있고, 또 기름도 있고, 성막도 있고, 또 여러분이 아시는 예루살렘도 있고, 이건 축복받은 그런 도시고, 이집트, 바빌론, 가나안이가 하나님이 미워하는 거고, 그렇죠? 그 외에도 아담도 있고, 이삭도 있고, 요셉도 있고, 요나도 있고, 사울도 있고, 가인도 있고, 발람도 있고, 이런 여러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 구원과 관련된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못한 것, 이런 모든 것들을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표와 그림자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이브는 구원이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는 것이라고 하는 걸 보여줘요. 죄 지은 다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옷을 입혀주는데 어떻게 해요? 짐승을 잡아서 짐승의 가죽옷을 입혀주잖아요. 맞습니까? 예. 그 다음에 가인과 아벨, 거기서 하나님이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피와 믿음의 문제다. 이게 있어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방주와 유월절, 이거는 구원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는 거라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에 탄 8명만 구원받고, 그렇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예, 문에 바른 그 집만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또 아브라함과 이삭은 하나님은, 예,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대체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 어떻게 제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왔는데 가서 보니까 어떤 게 있어요? 순양이 있잖아요. 대신 제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할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해 주신다. 만나와 반석은 또뭘 얘기해 주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의 필요를 만족시켜 준다는 거예요. 놋뱀은 또뭘 보여주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를 고쳐주는 거라는 겁니다. 나아만 장군 이야기는 뭘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나병과 같이 더러운 그런 죄에서 우리를 정결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성막은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 데 나가서 교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원은 잃어버린 교제를 회복시킨다는 겁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구약의 예표와 그림자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죠.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